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경솔하면 은혜를 망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 많아서 늙어진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하기를 왕을 세우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왕을 세우면 너희를 압제하게 되고 왕을 세우면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아주 성경 읽어보면 아주 길게 설득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듣지 않았어요. 사실 사무엘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였고요. 사무엘의 말은 너무 진실하고 너무 권위가 있어가지고요. 백성들에게 아주 잘 먹혀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을 또 잘 듣고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사무엘 덕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안에서 부엘세바까지,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권위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요, 안 들어요. 진짜 중요한 국면에서 안 듣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영적인 국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사실 잘 듣는 것이 믿음이고, 잘 듣는 것이 순종이고, 잘 듣는 것이 성숙한 삶인데, 사실 잘 안 들어요. 가끔씩 저도 놀랄 때 이렇게 뭐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제가. 굳이 제가 나서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설교할 때 말하지 뭐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잘나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이러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진짜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진짜 은혜가 있어서 제가 그런데 권면을 하는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야, 왕? 그 너희들한테 도움 되는 것 아니고, 너희들 왕 세우면 그거는 노예가 되는 길이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안 들어요. 그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주장해요. 19절,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이 그냥 지파별로 이렇게 느슨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할 때 다른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었어요. 왕정을 몰라서 왕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왕정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이 왕 없이 느슨한 가족 공동체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정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리고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참 어리석고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운 거죠. 남들이. 자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남들처럼 좋은 직업이 없고 기타 등등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문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요,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누리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내 인생에 공고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왕 세우는 것이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정, 얕은 억지로 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요, 사울이 진짜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천명 군대를 만들었다고 사무엘상 13장 앞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세우고 군대도 만들었는데요,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보면 사람들이요 너무 절박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숨고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노로 달려고 길가에 있고 나팔을 불었는데 군대도 나오지도 않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일입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대가 우리를 위하여 싸울 거다. 근데 진짜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남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남들이 누리는 복, 그거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사사기든 우리 룻기든 아니면 요즘 읽고 있는 사무엘상이든 사실 모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을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배워요.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늘 흔들리고 늘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뭐 이러지만 여튼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내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 때도 있고 삶의 좋은 날과 굳은 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밀려 닥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좋은 날만 있으면 좋고 맨날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맨날 해만 비치면 인생이 사막으로 변하는 거예요. 해가 빛이 해만 비치는 날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울은요, 그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사울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요. 사울은 사실 평생 싸웠어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과 싸우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오늘 이제 이 블레셋과 싸워요. 15장에 가면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사실 사울이 평생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적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싸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제일 길게 나와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진짜 싸워야 될 적과 싸운 것이 아니고 적 아닌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적이 아닌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싸우는데 제일 힘을 많이 기울였어요. 엉뚱한데 힘을 다 빼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을 한번 길게 한 자리에서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사울은 진짜 평생 싸워요. 그런데 점점 몰락해요. 점점 무너져 내려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사울은 믿음을 배우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사실상 사울의 인생이 아주 불쌍한 이유는요, 사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얼떨결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왕 노릇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왕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왕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왕이, 자기 왕권을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배우지 못한 거죠. 믿음과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게 순종을 하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게 순종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고 그거를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평생 그 다윗에 대한 적개심에 매어 살다가 사울이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지고요 결국 나중에는 악령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악령의 노예로 변해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평생 순종하면서 이게 종교적인 일을 하니까 믿음인 줄 알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 많아요. 어디 가든지 뭘 주도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이게 보스가 되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뭘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그런 일종의 그 기질인 거죠. 기질. 그래가지고 교회 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요.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평생 싸웠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 왕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뭐냐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도 있고 고약한 인간도 있고 참 이 나를 섭섭하게 만드는 인간도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관계의 갈등을 이용해서 뭔가를 획책하고 뭔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 안에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악의 영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자꾸 맞서 싸우려 그러지 말고 배후에서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꿰뚫어 봐야 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네 적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섭섭한 일은 얼마나 많으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섭섭한 일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내 인생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인간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이 자라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돼. 점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충분히 억울하고 나는 충분히 원통해가지고 그 나쁜 놈을 막 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는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원통해서 막 그 나쁜 사람 욕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성찬식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충분히 불만이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 불만 타당한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을 품고 미움과 분노를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억울하셨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원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용서 용납을 배워서 내 마음이 안 드는 인간을 품어내는 법을 계속 배워가야지.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좀 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 나쁜 사람 그 나한테 한 일 그거 꼬치꼬치 다 챙겨가지고 그걸 원수 갚으려 그러면 얼마나 초라해요. 사울의 인생이요, 왕이었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암나귀 찾아다니던 그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 이게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사울이요, 점점 초라하고 점점 비참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을 배우지 못한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정말 맞서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이방에 대하여 싸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과 같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뭘 열심히 하면서도 결국에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면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싸웠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이 화면에도 떴는데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핍박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래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전쟁터로 몰아내셨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 30만 군대를 지휘했는데 그게요 쉬운 일이었겠어요? 농사 짓던 사울이 30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적을 물리친 거예요. 사실 11장에 그 전쟁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사울도 한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때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는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은 아니라고요. 인생은 나날이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은 아니고, 믿음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은 노래와 같습니다. 믿음은 노래와 같습니다. 노래는 부르고 있을 때 노래인 거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고 있을 때 그게 찬송이지, 끝나면 노래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노래와 같아서 발동이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고, 발동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은 아니라고요. 그렇지 뭐 어제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건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 읽었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나마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요, 승리의 물꼬를 트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엊그제 13장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말을 탄 기병이 6천, 그리고 몰려온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 같았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3,000명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나중에 600명밖에 안 남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은 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터에 나가더라도 무슨 뭐 몽둥이나 들고 나가는 그런 수준인데 3만 명 병거를 끌고 몰려온. 이게 싸움이 도저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요나단이 객관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이게 싸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1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예를 들면 300용사로 미얀 13만 2천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면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뭐 이렇게 믿음으로. 그런데요,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4장 13절을 보면 요나단이요 블레셋에게 나아갈 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믹마스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인데요. 믹마스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도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 멀리 저는 골짜기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 언덕 위에 이스라엘, 저쪽 언덕 위에 블레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저런 골짜기를 건너서 가야 돼요. 위에서 다 보여요. 그리고 저 골짜기의 흙이요, 우리나라 같은 흙이 아니에요. 이게 석회석인데 풍화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붙잡으면 쭉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흙이에요. 멀리서 보면 저렇게 생기고요, 또 가까이서 보면 또 이렇게도 생겼어요.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저기를 걸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 여러분 언덕을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기운 다 빠집니다. 올라가면 손발로 기어서 언덕을 올라가면 기운이 다 빠지죠. 근데 그 기운 다 빠진 사람이 올라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적을 물리친다, 이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나단이 왜 그렇게 했냐? 아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4장 15절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13절 손발로 기어 올라간, 조금 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밑에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 블레셋 안에 막 엄청난 두려움이 닥쳐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객관적인 상황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요 언제든지 이것저것 객관적인 상황을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군대가 몇 명이고 우리 군대가 몇 명이고 뭐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거고 우리 무기가 뭐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을 정탐꾼이 했더니 이는 이야기의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였어요. 이를테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사도 다 못 먹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 가장 객관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객관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려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쏙 빼버리고 모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군대의 숫자를 세고 무기의 질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로 나간, 요나단 죽을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헌신해가지고요 승리의 물꼬를 텄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안에 공포를 불러일으키시고 사무엘상 14장 20절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찜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적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서로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시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다 서로 제각기 자기 동무를 쳐서 크게 혼란했어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14장 21절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21절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블레셋 편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하셔가지고 블레셋이 무너지니까 한때 블레셋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또다시 배신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한때 블레셋 편에 섰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22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사람들이 또 블레셋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따라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가면 전리품을 얻는 거거든요. 전리품.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고 그리고 22절에 나와 숨어 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승리의 물꼬가 튀었어요. 그래 블레셋은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이기게 되니까 한때 배신했던 사람들, 한때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의 헌신을 계기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이게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뭐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하면 다음부터는 요건 무슨 초콜릿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먼저 대답하는 분에게 좀 드리면 여러분 이거 좋은 일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이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교회 안에는요 순수주의자들, 너무 순수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야 배신한 놈들은 다시 받으면 안 돼. 저는 또 배신한 거잖아. 또 배신할 거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배신한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얌체, 그런 비급한, 진짜 위험할 때는 협조 안 하고 이제 뭔가 대세를 탔다고 생각하니까 나와가지고 전리품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 저런 얌체들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원칙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나치게 순수한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너무 냉정한 원칙주의자 혹은 너무 메마른 원칙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원칙이 없느냐? 아니지요.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원칙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 지키지 않은 배신자들, 그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어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정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는요 갈라치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너는 자격 있고 너는 모자라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쳐내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요 배신한 사람이어도 기회주의자여도 비겁해도 얌체여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이어도 그래도 일단 품어내고 일단 사랑으로 녹여내고 이게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룻기 묵상할 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룻기 2장 12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보아스는 룻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삼으셔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나오미를 품어내신 거거든요. 기업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개만도 못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면서 룻을 품어준 거예요. 그게요, 그게 엄청난 유대인 남자로서는, 유대인 그 아주 유력한 유대인 공동체의 어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체면 다 까먹었어요. 자기 체면 다 까먹고. 그런데 보아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입증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앞장서서 수고하면 배신한 사람도 회복이 되고 기회주의자도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배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기회주의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얌체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헌신해서 누군가 우리 덕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헌신하고 예수님이 수고한 덕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헌신해서 그 덕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남들이 우리 덕을 누리는, 남들이 우리 복을 누리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찬식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를테면 사도행전에 날마다 떡을 떼,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와,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는구나.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 이를테면 날마다 누군가는 음식을 장만하고, 날마다 누군가는 그거를 서빙을 하고, 날마다 누군가는 그거를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집에 매일 사람들이 한 10명, 20명씩, 30명씩 찾아와서 매일 우리 집에서 밥 먹는다. 매일, 날마다.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얼마나 그거 은혜가 돼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 중요한 거는 날마다 우리 집에 한 3, 40명, 50명씩 막 몰려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한 50명씩 대접할 수, 여러분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종들은 지금 벌써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제가 말하라, 응답하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던 여종들이 지금 다 고개. 날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왜 내만 해야 되냐, 왜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은혜가요, 저절로 임합니까? 어디 은혜가? 은혜가 저절로 임합니까? 은혜는 누군가가 요나단처럼 목숨 걸고 블레셋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손발로 기어서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이신 게 아니고 요나단을 통해서 큰 승리를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누군가는 그 고약한 영혼을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는 거죠. 누군가는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 다 그 수고한 사람의 복을, 덕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배신자 되지 말고, 우리는 기회주의자나 얌체 되지 말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남들이 우리 날개 그늘 아래서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아스도 자기 부인한 거예요. 보아스도
보아스도 자기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거든요. 요나단도 자기 부인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돌파구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믿음의 헌신으로 큰 승리가 있는데요. 또 이 사울같이 그 승리의 기쁨을 좀 망쳐놓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요, 이게 좀 너무 경솔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했어요. 적이 막 도망가는데 하나라도 쫓아가서 더 죽이라 이거죠. 밥 먹을 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몰아붙였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겨울도 이를테면 20도 30도예요. 겨울도 우기 때나 비가 오고 구름이 있고 건기 때는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러니 그 더운 곳에서 그 뙤약볕 아래서 적을 추격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물도 먹고 음식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싸우지 아무것도 못 먹고 적을 추격하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울은요 블레셋 앞에서는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승리의 물꼬가 튀고 적이 막 도망을 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추격하라 그러는데 밥 먹을 틈이 어디 있느냐고 군사들을 몰아붙이는데 사울은요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피곤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없었거든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적을 추격하다가 보니까 수풀에 꿀이 있고 그 꿀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 아버지, 당신 아버지 사울이 그런 저주를 했다고.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저주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쫄쫄 굶기니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 투덜댔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 또 잡은 소와 양과 뭐 가지고 와서 이제 얼마나 배가 고팠으니 그 짐승의 피를 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배가 고픈데 3분 컵라면도 3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막 굳은 거 먹는 분 있잖아요. 그거 다 불어서 불려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고기 피 빼고 먹어야 되는데 못 기다린 그냥 피채 먹으니 이게 또 더 큰 문제가 된 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돌멩이 큰 바위 굴려와서 여기서 잡아라 여기서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재밌는 표현이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실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제일 믿음 없는 사울이 야 니들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야, 피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튼 돌멩이를 굴려와서 사람들이 다 그 바위 위에서 소와 양을 잡았는데요. 이 본문이 또 재밌어요.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35절은 칭찬이 아니고 35절은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친 셈이 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울이 쌓은 제단이었다. 바친 셈,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왜 제단이 되느냐 하면 레위기 17장 지난번에 묵상했을 때 여러분 레위기 17장 3절 4절 보면 양이나 짐승을 잡을 때 예물로 드려야 돼요. 먼저 근데 이 레위기 17장 3절 4절 예물이라는 거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소나 짐승을 잡을 때 잡아서 너만 먹으면 안 돼. 너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을 일이 있으면 화목제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도 드리고 나머지 백성들 불러다가 다 잔치를 해야 돼. 고기 너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했던 거예요. 사울이 짐승을 피째 먹는 사람들 때문에 야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바위를 굴려와서 그 위에서 짐승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첫 번째 환목제를 드린 제단이 돼요. 이거는 사울이 원해서 드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제단을 쌓은 셈.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사실 좀 사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피째 짐승을 잡아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저주해가지고 백성을 피곤하게 만든 사울, 그리고 이 피째 짐승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사울의 경솔함, 뭐 이런 것들을 본문이 책망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피째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을 내시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메마른 원칙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짐승을 피째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짐승을 피째 먹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마른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다 살피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전쟁이 좀 유야무야되고 이상하게 좀 흘러가 버린 거죠. 이제 요나단의 헌신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망쳐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울 때문에 사울. 믿음도 없고 경솔한 사울.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전쟁 이야기 또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사실 읽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다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 헌신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배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내 믿음, 내 수고, 내 헌신으로 남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